자,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4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강의 시간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이 어디부터 나오느냐 하면 히브리서 5장 10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계통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를 이 유대인 이 성도들에게 과거의 유대교에 여러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 유대교 제사장들하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하고는 아예 급이 다른 분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죽었지만 이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 지금 그래서 이거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바울이 말이 막힌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너희 상태가 너무 형편없다. 말 그대로 완전 초짜라는 거야. 지금 겨우 구원만 받았지 아무것도 없지 않냐.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이와 같은 지금 시간에 놓여 있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서 성장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교리의 초보 원리들 다 접어두고 이제는 다 되지 않았냐. 이제는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그 상속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보상을 바라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늘에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죠.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죄를 짓고 너무 복지부동이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 그렇다 구원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6장에 들어가서 13절, 14절, 15절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견딘 뒤에 약속하신 것을 얻지 않았냐. 아브라함이 약 75세에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아서 약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삭 하나 받았지 씨를 더 이상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삭까지 죽이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한 15년 동안 또 기다린 거예요. 이삭 바칠 때까지. 그는 40년을 끈질기게 기다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는 날을 보기를 이렇게 바라고 결국 그날을 보고 결국은 그가 육적인 자손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손들, 하늘의 별들 같이 많은 그런 자손들을 보는 것을 결국 받아내지 않았냐. 그렇죠? 구원을 40년 동안 끈질기게 받은 게 아니에요. 기다려서 구원은 이미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보상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적어도 40년을 끈질기게 기다렸다. 그리고 결국 그걸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도 보상의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너희가 끈질기게 기다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이제 다 얘기하고 나서 드디어 6장 20절에 원래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멜기세덱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절에 가서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휘장 안으로 하늘에 있는 휘장 안으로 참 성막에 있는 휘장 안으로 이미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6장 20절까지는 중간에 있는 삽입부예요. 원래는 5장 11절에서 7장 1절로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이거 넘어와서 멜기세덱 얘기를 하려니까 이거 도저히 이해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이 답답한 심정을 지금 토로를 다 해놓고는 그래도 어떻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그 대제사장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걸 내가 너희에게 자세히 좀 가르쳐 주마. 그러면서 멜기세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멜기세덱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그 예수님과 그 다음에 이 아론의 계통을 따른 과거의 그 제사장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유대인 그 성도들이 자기 친구들의와 같은 그 꼬임에 넘어서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이 기독교는 완전히 클래스가 다른 거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클래스가 다르냐. 그 내용을 지금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제가 이제 요약을 해보면 거기 28절이 이제 그 안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다섯 가지 정도를 이제 그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멜기세덱이 유대인들의 조상인 심지어 아브라함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러면 끝났거든요, 모든 게. 그런데 우리가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니 할 말이 없는 거죠,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급이 다르다. 둘째, 레위의 제사장 체계로는 완전함에 이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 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 체계가 변하면 그 체계가 주어질 때 따라왔던 율법이란 이놈도 변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율법은 이제 완전히 폐해졌다는 거예요. 기능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신약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구약시대 그 제사장들과 달리 엄숙한 맹세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 구약시대 제사장과 다른 게 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대제사장도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계신 그리스도, 그 제사장 한 분뿐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의 제사장은 죄가 있었지만 신약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7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 절 한 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과 그 다음에 이 아론과 그 다음에 또 멜기세덱과 또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우리 가서 창세기 14장을 한번 잠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같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둘을 복을 주시니까 너무나 많은 양떼와 소떼와 이런 재물들을 이제 갖게 됐어요.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 목자들과 그 다음에 롯의 목자들이 서로 이 영토 때문에 싸우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제안을 하죠. 우리가 혈육인데 이렇게 서로 싸워서 되겠냐. 내가 한 가지 제안할 테니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제안했어요.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내가 북쪽으로 가면 나는 남쪽으로 갈 테니 내가 좋은 데를 택해라. 하니까 이 조카 롯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어디가 좋다 그래요? 소돔 땅이 풀도 있고 뭐도 있고 아주 모든 게 융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이 소돔 땅을 택하고 이제 그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이 반대쪽을 향하는 소돔 땅으로 이야기하면 동쪽을 향해서 간 거야. 동쪽을 향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이 반대쪽을 향해서 갔는데 롯이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 소돔성에 가니까 뭐야 다 이교도들의 말 그대로 동성애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이제 소돔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이 롯이 그 안에서 이 의인이라고 지금 표현이 돼서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 동성애자를 그 사이에 들어가서 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이러는 가운데 전쟁이 이제 일어나갖고 롯이 붙잡혀가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붙잡혀가서 그 소돔에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저 위에 북쪽에 가면 단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때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서 당신의 조카 롯이 붙잡혀갔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훈련시켜 놓은 자기의 이 종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이제 다시 해방시켜 갖고 데려오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이제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4장 기록된 가운데 17절 이제 가서 보시면 그가 이제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그때 이제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라든지 레위가 지금 아직 탄생하지도 않았고 지금 모세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이미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이름이 멜기세덱. 그래서 이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9절에 19절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그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그래서 요 기사가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가 탈취한 것의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에 바치는 이 기사가 지금 여기 창세기 14장에 한 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렘 왕이라고 나오는데 살렘은 어딘 것 같아요? 살렘 어디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렘은 예루살렘을 뜻해요. 예루살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데 그 여부스 족속에게서 다윗이 이제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빼앗고 시온성을 빼앗고 시온성을 이제 그 안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그 도시를 건축한 이래로 지난 3000년 동안 이 세상에 여러 도시가 많이 있었지만 가장 많이 전쟁을 겪은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에요. 이름이 무슨 도시냐? 평강의 도시예요. 화평의 도시, 평화가 넘쳐있는 그런 도시여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가 없는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중동 땅의 저 예루살렘 때문에 저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와 중동 국가들과 이집트와 그 다음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계속 노력하는 게 뭐예요? 저 예루살렘이 어떻게 화평을 유지할 수 있겠냐. 참 이름이 평강의 도시, 화평의 도시인데 정말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도시가 실질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언제 화평의 도시가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발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천년 동안 이 땅을 의와 이 평강을 가지고 통치하신 그때가 될 때에만 비로소 예루살렘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거하는 그런 화평의 도시가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76편 이제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76편 2절에서 이제 3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유다에서 알려주셨으며 그분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위대하시도다. 그분의 장막은 살렘에도 있으며 그분의 거처는 시온에 있도다. 그분께서 거기서 활의 화살들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쳐서 부수셨도다. 셀라. 이렇게 나오면서 시편 그 76절 6편도 메시아 시편이고 특별히 재림에 대한 그와 같은 그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분의 장막이 살렘에 있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천년 왕국과 이제 관련돼서 우리 스가랴서 바로 앞에 가서 보시면 학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학개 2장 9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살던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바빌론 포로가 돼서 이제 끌려갔어요. 끌려갔다가 70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게 이제 학계와 스가랴가 지은 그런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네. 솔로몬은 워낙 재산도 많고 가진 게 많아갖고 말 그대로 엄청나게 멋있게 황금의 집으로 이 성전을 지어놨는데 이 포로들이 돌아와서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모습만 갖춘 그와 같은 그 성전을 지어놨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8절 2장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금으로 치장하지 않았어도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 이야기 하시면서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왜 그래요? 이 성전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니까. 이 스가랴와 학계가 지은 이 성전 이거를 나중에 보수를 누가 했어요? 헤롯이. 그냥 46년이고 보수를 해갖고 또 예수님 오실 때는 이 성전이 세계에서 몇째 안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건축물로 이 땅에 이제 서게 됐는데 건축물 자체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누가 그 성전에 누가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매일 성경 말씀 가르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금으로 치장한 거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거기 가서 거닐겠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니니까. 예, 그 얘기하면서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둘째 성전에 대한 그 복을 지금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원이 간절하게 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2편 6절 가서 잠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122편 6절 여기도 5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그분께서 심판의 왕좌들 곧 다윗의 집의 왕좌들을 거기에 두셨도다. 예루살렘에 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너가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기 1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할 때 내가 즐거워하였도다.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들 안에 서리로다. 예루살렘은 전체가 탄탄한 도시로 건설되었도다. 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화평해야 된다. 그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 지금 예루살렘 저기 아시죠? 이스라엘 지금 돌아간 거 아시죠? 예. 거기에 갈등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집트 사람들하고 그다음 중동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의 갈등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인들을 축복한 그런 민족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 민족을 저주한 그런 민족들 하나님이 저주해 주셨어요. 그래서 왜 영국하고 미국이 잘 사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저 아브라함의 씨를 저들이 선대하고 후대하고 사랑하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국과 미국이 잘 되는 거예요. 예. 영국과 미국, 앵글로색슨족이 그래서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라 정책을 세울 때 이스라엘을 돕는 정책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가 여기 창세기에 한번 나오고 또 어디 한번 나오냐 쭉 넘어가서 시편 110편에 가서 멜기세덱이 한번 또 나오는 겁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은 그 제목을 가서 보니까 메시아 통치의 선언 이렇게 돼 있고 누가 기록했느냐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다윗의 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히브리 말로 읽으면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 내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내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이 다윗이 가리키는 내 주인이 지금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는 그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다윗이 그 메시아를 누구라 그래요? 내 주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내 주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뭐예요? 메시아는 그냥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보다 못한 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나를 가리켜 내 주인이라 그러지 않았냐.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 지나는 그런 사람의 씨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내 주인, 성도가 내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 외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단순히 사람의 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아침에 태에서 나와 거룩함의 아름다움들 속에서 자원하리니 주께는 주의 젊음에 이슬이 있나이다. 4절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너가 1절에 있는 너하고 같은 너입니까?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이 내 주인입니다 하고 하는 그분에게 너 당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신이 1절에 있는 당신이랑 4절에 있는 당신이 다 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주인 되는 그 메시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해 줬다는 겁니다. 예. 그분께서 이교들 가운데서 심판하사 처소들을 지체들로 채우시고 많은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며 길에 있는 시내에서 마시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천년왕국 시작이 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시면 양과 염소 민족에 대한 그와 같은 그 심판이 있거든요. 그건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기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그러한 재림주로서의 지금 메시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메시아는 왕일 뿐만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 그래서 여기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거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야. 마태복음 22장 43절, 마가복음 12장 36절, 누가복음 20장 42절, 사도행전 2장 뭐 등등 여기 히브리서에도 지금 나오고 계속해서 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단순히 사람이 아니다. 예. 메시아가 다윗이 내 주인이여 하고 부른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존재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신성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이 성경 말씀이 시편 110편 이제 실절이 되는 거 1절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다윗은 자기 씨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0절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다윗이 대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듣고 자기 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윗의 그 자손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어디 있어요? 다윗은 무슨 지파입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오면 메시아는 분명히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데 누구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의 씨가 여럿이 있었지만 솔로몬도 있고 나단도 있고 여럿이 있었지만 그 씨는 이 예언에 해당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다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육신적으로는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 속하면서 누구의 계통에 따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 될수 있는 그분은 예수님뿐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유다 지파 중에 이제 다윗의 후손이 되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더더욱 영원토록 제사장이 되는 건 불가능하죠. 죽지 않고 영원히 제사장이 되려면 영원히 사는 분만 그게 가능한데, 다윗의 육신적인 과 같은 그 후손은 이런 일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또 여기 가서 보시면 6절에 그분께서 이교도들 가운데서 심판하사 처소들을 지체들로 채우시고 많은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며, 그래서 말 그대로 이교도들의 그런 민족들을 완전히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와 같은 이 존재가 지금 메시아인데, 다윗의 후손 중에 그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육적인 후손이 이루어야 될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절은 적어도 신약성경에 25번, 그 다음에 중요한 절 4절은 신약성경에 약 5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 그럼 총몇 번이에요? 대략 한 30번 정도가 신약성경에 언급이 돼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30번 중에 10번이 어디에 나오냐? 히브리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30번 중에 10번이 히브리서에 나온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1절을 사용해서 자신의 신성을 이제 증명했고,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보여주고, 4절은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걸 보여주고, 5절에서 7절은 천년왕국 이전에 이 모든 이교도 민족들을 정복하는 정복자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제 감동을 받아서 지금 여기 히브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뭐냐? 메시아는 단지 왕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장은 누구만 되는 겁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 누구의 자손만 돼요?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걸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신경을 안 썼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고 지금 이 구절을 빼오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가 왕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제사장이다. 지금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으로 하늘에서 중보사역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고민고민하다가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시편 110편 봐라. 110편. 거기 보니까 메시아를 가리켜 뭐라 그랬냐?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러지 않았냐? 죽지 않는 제사장이라 그러지 않았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 있는 참 성막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왜 중보할 수 있냐?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그런 제사장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를 지금 시편 110편에서 이제 끌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메시아가 제사장이 될수 있다는 거는. 예수님은 삼중 직무를 가지고 있다. 왕이고, 그다음에 제사장이고, 또 뭐가 하나 있어요? 대언자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핍박을 받으시며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런 대언자로 삼중 직무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초림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대언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지금 승천하셔서는 하늘에서 지금 제사장이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고, 나중에 이 천년왕국 때이 땅에 내려오시면은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신단 말이죠. 이게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제 삼중 직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뭐 메시아가 왕 정도는 충분히 이해했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 아예 전혀 생각도 못했거든요. 또 뭐로도 생각을 못했어요. 대언자라고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잡아 죽였거든요. 그저 왕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예수님은 전혀 계통이 다른 그와 같은 제사장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1절 가서 보니까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다. 누가 축복을 한다고 하면 여기 그 다음에 나오듯이 축복을 받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이들을 축복하지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축복하는 경우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손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구약 시대에는 왕의 직무와 제사장 직무가 완전히 구분이 됐는데 멜기세덱은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분이죠. 어디에 살렘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니 구약 시대 아무리 뛰어나도 두 가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두 가지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탐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그런 왕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안 돼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 직무를 한 몸에 갖는 그와 같은 사람은 있을 수 없는데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시작이 되는 그 초반에 나오면서 왕과 제사장 직무를 두 개를 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나와 있으니 얼마나 위대하냐.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그 이름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다.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 이해하시죠? 오늘 여기 창세기 14장 읽었지만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브람이 나와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사례도 이름을 하나님이 사라로 바꿔주고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음흉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이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 만나서 씨름을 하고 그리고는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너 이름이 이제 시몬에서 개바라 그래라. 이름을 바꿔주거든요. 뭔가 이름을 바꾼다. 이름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유대인이 이름 이렇게 지으면 가룟유다 이렇게 짓겠어요? 그렇게 짓겠어요? 안 지어요. 왜? 그거 안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짓습니다. 이름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이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다. 살렘.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 화평의 왕이다. 이게 성경 가서 보시면 의와 화평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특별히 이 천년왕국의 그 통치를 이야기하면서 의와 화평이 종종 이제 함께 나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 32장도 천년왕국의 그 의로운 그 통치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부터 제가 읽으면 의미가 더 확연히 들어올 것 같아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되며 열매를 많이 맺던 밭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그때 판단의 공의가 광야에 거하며 의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에 머물리니 의의 일은 화평이며 의의 결과는 영원토록 평온함과 확신이 되리로다. 내 백성은 평화로운 처소와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안식하는 곳에 거하려니와.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여기 이사야서 이 32장 제목이 의의 통치 이렇게 되면서 1절에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하며 통치자들이 판단의 공의로 다스릴 터이니. 지금은 판단의 공의로 다스리는 통치자가 없습니다. 근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한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자들이 판단의 공의를 가지고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때가 임한다. 이제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의의 일은 화평이 된다라고 하면서 의와 화평이 이제 함께 나오는 그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말씀도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72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72편 7절 거기 가서 보니까 솔로몬을 위한 이 시를 이제 지은 건데 7절에 그의 시대에 의로운 자가 흥황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는 화평이 풍성이 넘치리이다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이 임명하신 그와 같은 그 통치자가 임할 때에는 의와 화평이 함께 이제 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10절 이것도 역시 메시아 시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85편 거기 가서 보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러분 의와 화평이 실질적으로 입맞춘 장소가 있어요. 그게 갈보리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화평이 서로 키스, 입을 맞춘 그와 같은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됐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관련해서 의와 화평 이야기가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말씀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보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10장, 12장에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 12장 10절에서 11절 가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않냐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이렇게 쌍둥이로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성경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이름이 뭐예요? 평강의 왕, 또 하나는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와 화평 이런 거 성경 찾아보면 누구하고 주로 상관이냐? 메시아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사람의 이름 자체가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이야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이 자기가 탈취한 것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바쳤어요?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에게. 그 바친 이유는 7장 4절에서 이제 10절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11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 율법에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서,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이제 11조를 이제 이 성전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율법의 11조, 이거 전에 이미 오늘 읽은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하는 걸 보니까 이미 율법 이전에도 10분의 1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라고 하는 그런 규례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한 군데가 어디가 또 나오냐 하면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여기로 다시 데려오시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다. 그렇죠? 이와 같은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걸 사용해서 율법시대 이전에도 11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조금 억지 주장이다. 아브라함은 몇 번 드렸어요? 한 번 드린 거예요. 한 번. 지금 교회처럼 매달 뭐 매주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한 번 드린 거예요. 뭘로 드린 거? 상징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에서? 멜기세덱보다는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 드린 거지 매주 매달 이렇게 드린 그런 11조 아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11조 이야기만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토픽은 아니에요. 목사가 자꾸 얘기해야 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조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해두는 것이, 이 구절에서는 지금 11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11조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7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에 가서 보시면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것, 그거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구절에 가서 보면 31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11조 중에서 조금이라도 물으려면 그는 거기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어떤 채소든 뭐든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내가 갖고 싶다. 이거 딴 걸로 바꾸려면 거기에다 5분의 1을 더 더해서 이제 가져다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의 11조를 드려야 되냐면 소떼나 양떼의 11조도 하나님께 이제 드려야 됐던 거예요. 이 모든 건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겁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11조를 어디다 갖다 바쳤냐? 성막에다 갖다 바쳤어요. 성막. 그 다음에 나중에는 성막 대신에 성전이 지어지니까 성전에 가서 누구에 갖다 바쳤어요? 레위 사람들에게 가져다 이걸 바쳤습니다. 민수기 18장 2절, 신명기 12장 5절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10분의 1이니까 구약시대, 특히 율법시대에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연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을 드렸죠. 11조는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지금 이렇게 레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줘서 레위 사람들과 그 제사장들이 1년 365일 음식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 위해서 갖다 바친 그 11조가 이제 한 종류가 10%가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에 가서 보시면 신명기 14장의 22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또 다른 종류의 이제 11조가 이제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22절에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내시의 모든 소출에서 진실하게 11조를 드릴 것이며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의 11조를 누구에 먹고, 누가 먹는 거예요 이거는? 11조를 가져간 사람이 먹는 거예요. 또 내 소떼와 양과 염소떼에 처음 난 것을 먹으며 이로써 주 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을 때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것이 내게서 너무 멀거나 그 길이 내게 너무 길어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걸 돈으로 바꿔서 가져가도 된다. 26절 뭘로 바꿀 수 있냐? 내 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즙이나 심지어 독주나 내 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고 거기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먹고 너와 내 집안이 기뻐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11조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는 내가 땅에서 나는 거, 양떼, 소떼에서 한 거, 그 10%는 내 가족과 내가 먹고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거, 그 감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11조를 드리라는 이런 11조가 또 있다는 거예요. 합하면 지금 20%예요. 그 다음에 셋째 종류의 11조가 또 있다는 겁니다. 28절 너는 3년이 끝날 때 바로 그 해에 거둔 내 소출의 모든 11조를 가져다 내 성문 안에 거축하여 너와 함께 나눈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라. 그래서 원래 레위 사람들이 성막에 거하면서 성막에 있는 일을 하면서 이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 중에 도시로 퍼져나가서 더 이상 성막 섬기지 않고 하는 그런 레위 사람이 있는데 레위 사람은 뭐가 없어요. 상속 유업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 와서 살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년에 한 번 또 10%를 거두어서 내 성문에 거하는 그 레위 사람들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써라. 3년에 한 번 10%니까 1년으로 따지면 3.3%.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구약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신정국가 체제에서 이 11조라는 세금을 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얼마를 내야 되냐? 연 23.3%는 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 안 하겠습니다 하고 개종을 하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유대인으로 남겠습니다. 또 이방인 가운데도 나는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개종을 하면 적어도 얼마를 해야 돼요? 23.3%를 구약시대는 해야만 유대인으로 그 땅에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죄 지으면 죄 허물 갖고 와야죠.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면 화평 허물 가져와야죠. 범법하면 범법 허물 가져와야죠. 그렇죠? 예, 등등 해서 이 사람들이 바친 이 내용이 11조 외에 헌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말라기 가서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1조 23.3%가 있고 각종 헌물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 헌물이 있죠. 음료 헌물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 헌물, 화평 헌물, 그렇죠? 자원 헌물, 소원 헌물 이런 등등 헌물 두 종류가 있었는데 이걸 다 합치면 얼마쯤 되겠어요? 30%는 적어도 넘을 것이다. 구약시대에 이와 같은 것들을 해서 그래서 이 성전을 지키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과 레위 사람들 음식을 마련해주고 먹을 거, 입을 거 이제 마련을 해주고, 또 가난한 자들 먹을 거, 입을 거 마련해주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 레위 사람들 먹을 거, 입을 거 마련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떤 시대요? 신정정치 시대입니다. 신정정치. 예.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통치하는 그 시대에 뭘로 드렸어요? 세금으로 드린 거예요. 세금으로. 예. 자, 이러는 가운데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시면 23장 23절에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십일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십일조도 행해야 되고 또 모두 행해야 돼요. 더 큰 문제인 판단의 공의, 재판할 때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풀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너희가 하지 않았는데 이게 두 개 다 해야 된다. 또 교회에서 이걸 인용해서 두 개 다 하라 그랬으니까 십일조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 아주 구약 시대예요. 네, 아직 구약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신약이에요. 지금 여기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십일조도 드리건 당연한 거죠.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모두 하라고요?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는데 그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십일조가 여기 히브리서 외에는 안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십일조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십일조 맞았다. 그거 외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에도 이방인들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우리도 지기 힘든 그와 같은 이 율법에 이런 십일조 같은 이거 왜 지게 만드느냐. 어떻게 해서 다 면제시켜준 거예요. 다 면제시켜준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약시대에 살면서 그럼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느냐. 신약시대 헌금의 원리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이제 7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린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내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게 저희 교회의 헌금의 원리입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 헌금의 원리인데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준으로 저희가 정한 것은 구약시대에 10분의 1, 지금 30% 이상을 드렸는데 10분의 1 드리는 것이 구약시대의 미니멈이 아니냐. 우리가 신약시대에 더 좋은 시대에 살면 적어도 내가 10분의 1 이상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그 이상 해도 좋고 안 되면 그 이하 해도 좋고. 근데 조건이 뭐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게 받을 것이고 후하게 넉넉하게 뿌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후하게 넉넉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거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듣고 가서 아 우리 목사님은 11조 하지 말라 그랬다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애가 아주 천박한 사람이죠.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내가 사실 10분의 1 정도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이지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보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 그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가 하면 헌금 생활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사실 지금 헌금을 예배 시간에 거두지 않습니다. 저 뒤에 두고 오라고 하거든요. 원칙적으로 헌금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헌금도 예배의 행위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예배거든요. 예. 근데 하도 헌금 때문에 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도 우리 교회만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하든 안 하든 그거 갖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그거를 내 희생을 하면서 가져다 드리는 게 거기 예배예요. 그렇게 되면 헌금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 이게 오니까 완전 자유구만. 예,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섬기는 그런 일을 경홀히 하면 다 누구에게 마이너스예요? 본인에게 마이너스예요. 본인에게. 예,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십일조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 율법의 그런 십일조는 구약시대의 세금이었다. 더 이상 이게 신약시대 세금의 의미로서 매주 그거 안 바치면 뭐 강도질하고 이런 의미는 아니다 더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사는 사람도 30%를 적어도 바쳤는데 우리가 한 10% 정도 이런 기준을 세우고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야 하나님이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게 저희 교회의 헌금의 원리입니다. 다른 교회 가서 그 얘기 왜 이 교회는 안 그래 이렇게 판단하면 그건 큰일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건 그 교회 성도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왜 당신네는 그렇게 안 하느냐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월권 행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